VOA 세계뉴스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미국의 지속적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열차편으로 이날 수도 크이오에 도착한 오스틴 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자유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현재와 미래 모두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방문 중 우크라이나 지도부와 만나 미국 정부의 안보 지원 약속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미래 전략에 대한 장기적 비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이번 주 후반 화상으로 열리는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저녁 영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신속한 작전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과의 논의를 통해 관련 우선순위가 정해졌다면서 다가오는 변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군 의무부대 사령관의 전격 해임을 발표했습니다. 남미 국가 아르헨티나에서 어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밀레이 후보는 이날 개표가 99% 넘게 진행된 상황에서 55.69%의 득표를 기록한 반면 중도 좌파 성향인 세르히오 마사 현 재무장관은 44.3% 득표에 그쳤습니다. 밀레이 후보는 앞서 지난달 본선 투표에서는 29.99%를 득표해 36.78%를 얻었던 마사 후보에게 밀렸었습니다. 하지만 1위와 2위 후보가 맞붙는 이날 결선 투표에서 10%포인트 넘는 격차로 마사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투표율은 76%였다고 아르헨티나 선거 당국은 밝혔습니다. 밀레이 후보는 당선 확정 뒤 연설에서 143%대의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등 위기에 빠진 아르헨티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신속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밀레이 후보는 아르헨티나는 절대 잃지 말았어야 했었던 세계 속의 위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자유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협력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밀레이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높은 투표율과 평화적 투표 진행은 아르헨티나의 선거와 민주제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밀레이 당선인과 그의 정부와 인권, 민주주의 보호, 기후변화 대응, 중산층 투자 등 양국 국민의 이익이 되는 공동 우선순위에 대해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약 240명 중 일부에 대한 석방이 하부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파이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어제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협상에 대해 이전에 존재했던 이견의 많은 부분들이 좁혀졌다고 말했습니다. 파이너 부보좌관은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아래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협상에서 이전보다 최종 합의 도달에 더 가까워졌다고 믿는다면서 다만 아직 공식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질로 잡혀있는 미국인을 포함해 많은 이들을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목표로 직접적이고 집중적으로 이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이너 부보좌관은 협상 타결 시 석방될 인질 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카타르 총리도 이날 협상이 진행 중인 도하에서 가진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협상이 직면한 문제는 매우 경미한 사안들이며 실질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18일자 보도에서 5일간의 교전 중지 등을 조건으로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중 약 50명을 석방하기 위한 합의가 양측 간에 이루어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에서 군사작전에 나설 경우 민간인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밝혔습니다. 파이너 부보좌관은 어제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는 데 대해 미국이 군사장비 지원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제한을 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파이너 부보좌관은 공개석상에서 법적 결정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스라엘은 현재 직면한 위협에 맞서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원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의 21개 회원국들은 정상회의 폐막과 함께 다자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2023 골든게이트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중단하라는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으로 두 나라 간 긴장이 다소 완화된 것은 한반도 정세 안정에도 긍정적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오전부터 함경도는 저녁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최고는 6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마치면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PEC 회원국들은 다자무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17일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의장국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구축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였다며 회원국 간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ve worked together to find ways to build an inclusive, resilient and sustainable economies for the Asian Pacific.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을 위한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협력했다며 이에 대한 진전을 내기 위해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도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악의 기후위기 여파를 피하기 위해 착수할 작업도 함께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APEC 회의를 계기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서 14개 참여국이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과속화, 그리고 부패 척결을 위한 최초의 합의를 통해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흔들림이 없으며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 I said yesterday, America's commitment to the Asia Pacific is unwavering.
APEC 21개 회원국들은 정상회의 폐막과 함께 다자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2023 골든게이트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이 선언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세계 무역기구를 중심에 둔 가운데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간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이는 계속 우리 지역의 놀라운 성장의 촉매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작업을 포함해 시장주도적인 방식으로 역내 경제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한 약속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든게이트 선언문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별도의 의장 성명을 통해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성명은 대부분의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헌장의 원칙에 근거해 공정하고 항구적인 평화에 도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자지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위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미국 등 일부 정상이 각자의 입장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14일과 15일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 주재로 APEC 강요회의가 열렸습니다. 또한 14일에서 16일은 각국의 기업 총수들이 참석하는 최고 경영자 서밋이 열렸고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APEC 경제 지도자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아울러 16일에는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4개국 정상이 참여한 가운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정상회의도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각국 정상들 간 별도 만남도 이어진 가운데 무엇보다 관심을 끈 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1년 만이며 시 주석이 미국 방문은 2017년 이후 6년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약 4시간 이어진 이번 회담에서 미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인 펜타닐 제조 및 유통 단속에 협력하고 양국 간 군사 소통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또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지도자 대 지도자로서 오해 없이 서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쟁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s paramount that you and I understand each other clearly, leader to leader.
시 주석도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 같은 두 대국이 서로 등을 돌리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개조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갈등과 대립은 양국에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일 한일 정상회담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타이완 해협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는 물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지난 8월 캠프 데이빗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3국 협력을 가속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도 이날 아펙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만나 올해 들어서 7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본 총리실은 한일 정상회담 설명 자료에서 두 지도자가 지속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포함해 현 북한 상황에 관해 솔직한 견해를 교환했고 납치 문제 등 북한에 대한 대응에 관해 일본과 한국, 미국 사이에 양자, 삼자 간 긴밀히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 정상들은 이번 아펙 회의를 계기로 회동했으나 기념 촬영만 하고 별도의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장관도 이번 아펙 회의를 계기로 만나 캠프 데이빗에서 이뤄진 3국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북러 군사협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3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중단하라는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현재 준비 중인 3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호필 합참작전본부장은 20일 국방부에서 발표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제한하는 도발 행위이다.
강 본부장은 북한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본부장이 언급한 필요한 조치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이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다수의 남북 합의를 지속해서 위반해왔다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 무실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2020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중부전선 최전방 소초 총격 도발, 북방한계선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한국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 9.19 군사합의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면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 준수 의지가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강 본부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한국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한국군의 감시와 정찰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19일 한국 공영방송인 KBS 1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 30일 한국이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 정찰 위성을 스페이스X의 펠컨 9으로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장관은 한미가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며 일주일 전으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장관은 정찰 위성을 발사하려면 엔진을 제대로 갖춰야 하고 엔진 시험을 해야 한다며 러시아 도움을 받아서 엔진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엔진 시험한 곳에서 동창리로 이동하고 고정 발사대를 조립한 뒤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데 일주일의 시간이 걸린다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점을 일주일 전후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온 신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도 북한은 공격하고 우리는 방어만 한다며 사실상 북한만 이롭게 하는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 군당국이 북한의 위성 발사 움직임에 대해 공식 경고 성명을 낸 데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의 명분을 쌓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어떤 명분을 한국이 좀 쌓고 있는 게 아니냐. 오늘 이제 합참의 발표 장관의 이제 9.19 남북 군사합의 무효화의 단초를 북한 정찰위성으로 이제 연결하다 보니까 합참 차원에서도 국방부의 기조를 좀 따라가자는 차원에서 성명을 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가운데 한국 대통령실은 20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NSC 상임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군 방위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 학부 교수는 북한이 10월 중 3차 발사를 공언한 이후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나온 위성 발사 지원 약속이 발사 시점에 새로운 변수가 됐다며 최고 지도자의 권위가 걸린 1호 사업인 만큼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보완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러시아의 기술이 도움을 받는데 북한의 과학기술자들은 굉장히 조급했을 것이다. 수령에 이미 교시가 떨어져 있는 얘기인데 가능한 한 빨리 이행을 하는 것이 충성을 보이는 거잖아요. 가능하면은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라고 굉장히 서둘렀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어요.
한국은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자체 개발한 첫 군사정찰 위성을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어 쏘아올릴 예정입니다. 한국의 정찰 위성은 전자광학과 적외선 장비를 탑재했고 정찰 위성 기준점인 서브미터급, 즉 해상도 1미터 이하인 첨단 장비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북한이 지난 5월 1차 시험 발사 실패 당시 한국군이 서해상에 추락한 위성체 일부를 찾아내 분석한 결과 북한 측 위성은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국제사회 제재로 확보하기 어려웠던 위성 개발 기술을 확보하거나 아예 완제품을 제공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의 발사체 기술은 이미 궤도 안착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만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전 발사와 비행 패턴과 경로를 일부 수정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앞선 두 차례 시도의 실패 원인은 러시아의 도움으로 보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기술적 문제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발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게 권 전 교수의 설명입니다.
한국의 어떤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은 아니지만 미국의 스페이스X 거기에 탑재해가지고 발사하게 되잖아요. 이달 말에.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김정은이 그래? 그러면 먼저 한번 쏴보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당분간 정찰위성 발사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알곡고지 점령 등 올해 경제 성과를 결산하는 연말에 접어들었고 러시아와의 무기거래 혐의 등으로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11월, 12월 이쪽으로 가게 되면 내부 경제 목표 달성에 주력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북러 간의 군사협력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쉽게 말하면 은밀한 북러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문제의 거리를 만들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북한은 지난 18일 첫 미사일 공업절을 맞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었지만 별다른 동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1월 18일은 북한이 지난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최종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날로, 북한은 지난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통해 이날을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첨예한 갈등으로 치닫던 양국 간 긴장이 다소 완화된 것은 한반도 정세 안정에도 긍정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분석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어 한국 석좌는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 main idea between the Xi Biden meeting was making sure that they put some kind of floor underneath the relationship so that US-China.
여 석좌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양국 간 경쟁이 더 이상 격화하지 않도록 관계의 바닥을 다지는 것이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목표가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미국 모두 이번 회담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이 북한의 도발 위협 등 한반도 문제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지나 공간을 남겼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를 계기로 지난 15일 정상회담을 가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군사소통 채널 복원 등을 통해 양국 간 경쟁이 충돌과 대립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첨예한 갈등으로 치닫던 양국 간 긴장이 다소 완화된 것은 한반도 정세 안정에도 긍정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좌는 17일 VOA에 미중 관계는 어느 정도 안정이 필요하고 양국 정부 모두 큰 충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한 양국이 김정은 정권을 관리하는 동시에 미중 양국의 전략적 경쟁을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몇 가지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는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인도 태평양 영내 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백악관의 짧은 언급뿐이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후 미국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체로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모든 주요 현안에 대해 고위 관리 수준에서 더 많은 참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 석좌도 바이든 대통령의 짧은 발언을 제외하고는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미중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측면에선 분명히 더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도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중 정상회담은 워싱턴과 베이징의 관계 안정화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es, the summit was very important because it helped to stabilize relations between Washington and
내년 미국 대선과 중국의 경기 침체 등 국내외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 한반도 문제를 짧게라도 논의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와일더 전 국장은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어 두 정상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유일할 것 같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에 가지 않을 것이고 시 주석을 워싱턴으로 초대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만남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별로 언급되지 않은 것 같다는 VOA의 질의에 한반도는 미국의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약 3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핵 억지력을 한국으로 확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철통 같은 방위 조약을 맺고 있으며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비록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선 한반도 문제가 많이 논의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며 한국 방어를 위한 굳건한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모두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한결같다고 말했습니다. 여 석좌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시그널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간 관계 개선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이 여전한 상황에선 미중 양국의 긴장 완화가 적어도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여지나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나 미중 긴장 완화로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등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과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앞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9일 방한 중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러 양국은 두 주권 국가이며 두 나라 모두 중국의 우호적인 이웃이라며 미국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나 잘하길 바란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중국은 건설적 역할을 할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지 파괴적인 역할을 할지는 중국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이 북한을 미국을 견제하는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었던 시대는 안타깝게도 이제 끝났다며 오늘날 중국은 미국과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항하는 중국의 투쟁에서 북한을 전략적, 전술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며 중국은 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말하지만 중국이 북한으로의 석유 유입만 끊더라도 북한에 상당히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그런 선택을 하기만 한다면 상당한 변화를 이뤄낼 수 있지만 아직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China could make some pretty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doing that. China always argues that it doesn't have that.
랩슨 전 대사들이 역시 중국은 북한의 거의 모든 필수품과 물자 공급 루트인 육로와 해상을 통제할 수 있어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여러 이유로 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은 중국 때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와일러 전 국장은 사실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을 막았다는 것이지만 그것이 중국이 한반도 안정을 위해 한 유일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n fact, the only positive thing I would say is I believe that the Chinese have stopped the North Koreans from a new nuclear test.
와일더 전 국장은 중국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최근엔 북핵 억제 등 한반도 안정화와 관련해 한 일이 거의 없지만 과거 북핵 6자 회담에서는 상당히 생산적인 기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을 활용하는 데 훨씬 더 생산적이고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미중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이 도우려고만 한다면 도울 수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 도우려는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 could play a much more productive and useful role in leveraging North.
과거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핵 6자 회담에 관여했던 와일더 전 국장은 6자 회담에서 중국은 매우 큰 도움을 줬다며 중국은 회담 개최와 중재를 제안했고 실제로 6자 회담에서 진전을 이뤘다며 중국이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2000년대 했던 것과 유사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늘 보도된 영국 텔레그라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중국이 러시아, 북한에 동조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는 물론 다른 국제규범도 노골적으로 위반한 북한, 러시아와 3국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자국의 국제적 명성과 위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장해 인적 피해를 가중할 것이라며 그 대가로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대한민국 안보와 영내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북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비판하고 미한일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재래식 무기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영역과 악의적 영향력의 중점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17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 및 재래식 무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정보 환경에서의 작전을 위한 전략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지역 안보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기 위한 주기적인 공격적 행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반복적으로 표명한 것에서 알 수 있듯 김정은은 자신의 잔인한 권위주의 체제에 도움이 되는 국제적 환경 속에서 북한의 입지를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뒤를 잇는 위협으로 북한과 이란을 묶어 소개하면서 이들은 영내 불안정을 조성하고 미국의 이익과 동맹국, 파트너를 위협하기 위해 고안된 전술을 사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란과 북한이 사이버 영역과 사기, 악의적 영향력에 중점을 둔 정보 역량과 작전, 활동을 강화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북한 모두 정보 환경을 조작하기 위해 민간, 군사, 제3자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외교적, 전략적 행동과 연계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기만 활동 사례로 2012년 미사일 발사를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당시 북한은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였지만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고 오픈소스 보고서를 통해 로켓의 일부가 발사대에서 제거되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발사가 취소됐다는 인식이 강화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은 실제로 예정된 날짜와 시간에 발사되면서 정보당국을 기만했고 따라서 정보 수집 기회를 제한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보고서 서문에서 정보 환경에서의 작전 전략을 새롭게 정비하고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핵심 국가 이익에 대한 도전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정보 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능력은 우리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정보 공간에서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제재 위반과 수익 창출 측면에서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고 미 법무부 고위 당국자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재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의 최은영 부차관보가 16일 북한이 사이버 분야에서 제기하는 악성 행위들을 거론하며 미국의 주요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미 법무부에서 사이버와 대테러, 수출 통제 분야를 담당하는 최 부차관보는 이날 글로벌 조사검토위원회가 주최한 제재 및 자금 세탁 방지회의 기조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법무부 국가안보국이 주목하고 있는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자들의 경우 미국의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것뿐만 아니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제재 체제를 위반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에서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뛰어난 기술력을 이용해 탈중앙화 금융 또는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에서 수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해킹해 훔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원격으로 일하는 정보 기술 분야 인력을 배치해 이들을 자신도 모르게 고용한 미국 내 기업과 해외 기업들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수익을 북한 정권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 등의 수단을 강력히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 부차관보는 이러한 유형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바로 제재와 수출 통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권한들은 우리의 적들이 악의적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미국의 기술과 혁신이 국가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여러 조치를 통해 결실을 보고 있다며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 단속 성과를 예로 들었습니다. 최 부차관보는 미국 법무부가 지난 봄 영국의 담배 회사인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및 아시아 기반 자회사에 대한 은행 사기 및 제재 위반에 대한 제재 결의를 발표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BAT는 해외 자회사와 제3자 중개인을 통해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불법 사업을 북한에서 수행했다며 해당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미국 법무부가 총 6억 2,9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BAT는 자회사인 싱가포르 소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마케팅사와 함께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고 수익금 등을 미국 은행망을 통해 송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BAT 측은 같은 달 성명을 통해 우리의 위법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면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 부차관보는 앞서 지난해 11월 아스펜 사이버 연례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북한의 사이버 금융 범죄 단속을 위해 미국 법무부가 자금 흐름 추적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One thing that we care deeply about, why do we care about tracing the money? It's key to disruption, especially in instances where the actors such as North Koreans or
그러면서 미국 법무부가 자금 흐름 추적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북한이나 러시아의 사이버 범죄자가 해외에 있어 단기간에 그들을 체포할 수 없는 경우 특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검사로 지난 7월 법무부 국가안보국 부차관보로 임명돼 임기를 시작한 최 부차관보는 앞서 법무부 산하 국가가상화폐 단속팀 초대 팀장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2007년 연방검사로 임관한 이래 뉴욕 남부 연방지검에서 금융 및 암호화폐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면서 관련 분야 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내왔습니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과 암호화폐 탈취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적을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2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과 암호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영상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 시행 예산을 늘리는 내용의 조항이 미국 하원 지출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대북 제재 구멍이 커지고 있다는 의회 내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운영위원회가 재무부 등의 예산을 책정하는 2024 회기연도 금융서비스 지출법안에 북한 등 적국과 테러단체에 대한 제재 시행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17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이 조항 등이 포함된 지출법안은 최근 하원 운영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회부됐습니다. 금융서비스 지출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조시 고타이머 하원 의원과 공화당의 앤드류 가르바리노 하원 의원은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에 대한 미 재무부의 제재 시행 예산을 3,700만 달러 증액하는 내용의 이 조항을 지출법안에 포함할 것을 운영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이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그리고 기타 테러단체에 대한 제재 시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부의 테러 및 금융정보국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타이머 의원은 이 조항 등이 지출법안에 포함될 것과 관련해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내외에서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테러와 싸우는 새로운 방법에 투자하고 핵심 동맹국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테러 조직과 적국에 대한 제재를 시행함으로써 이 조항들은 미국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원의 이런 조항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하마스가 각각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또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도움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해 김정은 정권과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진돼 주목됩니다. 앞서 상원 외교위의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벤홀런 의원은 지난 9월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개최한 포럼에서 기존 대북 제재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we need to do more to plug the gaps in the enforcement. regime including cracking down on North Korea's use of crypto.
배놀런 의원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단속하는 등 우리는 제재 집행 제재에서 빈틈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국의 대미 투자가 크게 늘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가 동등한 파트너로 격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합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가 55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16일 설명 자료를 내고 미국 제조업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 매년 두 배씩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 태평양에 본부를 둔 기업에서 거의 2천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했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수많은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과학법, 초당적인 인프라법과 같은 역사적인 입법 등의 바이드노믹스와 바이든 대통령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가 전 세계,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하도록 촉진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백악관은 구체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텍사스주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해 17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함께 1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 수천 개를 창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에너지 솔루션 공급업체인 하나큐셀이 조지아주의 공장 확장을 위해 25억 달러, 한국 풍력타워 제조업체 CNS윈드가 콜로라도 풍력타워 제조시설에 2억여 달러를 투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LG화학은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32억 달러를 투자했다며 이를 통해 연간 전기차 120만 대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배터리 재료 생산을 목표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도 애리조나주 퀸크릭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에 56억 달러, 미시간주 홀란드 공장에 3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각각 신규 일자리 2,800개와 1,2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이 밖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산업에 15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한국의 당뇨병 치료 전문 제약회사 UN바이오가 웨스트 버지니아주 모건타운에 인슐린 생산 제조 시설 마련을 위해 1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기업의 총 대미 투자 규모는 556억 달러로 백악관이 밝힌 아시아 태평양 기업들로부터 유치한 민간 투자 총액인 2천억 달러의 4분의 1이 넘는 수준입니다. 태미 오버비 전 주한 미국 상공회의사 대표는 17일 VOA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이 같은 대미 투자 규모는 미국과 한국이 동등한 파트너 관계로 격상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e Korean investments are in Korea's highest level technologies, you know, EVs, batteries, solar, and from my perspective,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투자조사위원회인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버비 전 대표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에너지 등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양국 경제관계를 한층 더 심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버비 전 대표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오랜 기간 한국의 안보 우산 제공 등 많은 투자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난 2년 동안 이루어진 양질의 한국의 대미 투자는 미한 파트너십을 더욱 깊고 폭넓게 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we are approaching it at very much truly as equal partners. And I think there is the U.S. It's really been
특히 이 같은 양질의 한국 투자를 통해 미국에 많은 혜택을 주는 것 중 하나는 보수가 좋은 미국 일자리 창출이며 이는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오버비 전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의 톰 라마지 정책연구원은 이날 VOA에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도움이 된다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라마지 정책연구원은 한국 기업들은 태양열 기술과 메모리 칩 제조, 전기차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선두주자라며 미국 투자를 통해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상호 보완적인 경영 구조와 국내 소비자 환경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과 같은 나라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정치적 또는 경제적 동맹국으로 옮기는 프렌드쇼어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총회 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한 데 대해 미국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은 유엔 총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북한 정권의 행동을 바꾸는 데 효과가 없다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Well, I don't think it curbs it, but I think it's sometimes it's important for the world to be clear about.
케인 의원은 16일 VOA 기자 만나 관련 질문에 결의안 채택이 북한의 행동을 억제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전 세계가 북한 인권 상황을 도덕적으로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때론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 유엔이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만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라며 행동에 영향을 미치면 좋겠지만 때로는 도덕적 명확성을 확립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상원에 계류 중인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5일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은 제3위원회에서 2005년 이후 19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며 북한 정권의 다양한 인권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맹비난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의 사주로 유럽연합이 매년 유포하는 반공화국 결의안 조안은 조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버리고 탈북한 인간 쓰레기들의 날조된 증언으로 작성된 허위 조작 음모로 일관된 사기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다음 달 개최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중국은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고문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7일 VOA에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변하지 않는 입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살먼 보고관은 중국이 강제 북송 문제에 관한 공식 답변을 보내온 가운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살먼 보고관과 5명의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지난 7월 중국 정부에 공동 서한을 보내 강제 북송 중단을 요청했고 중국은 이에 관해 중국어로 작성된 답장을 최근 유엔 인권기구에 보냈습니다. 살먼 보고관은 중국의 답장이 곧 공개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중국이 답변서에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의 적용에 대한 입장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송환된 개인이 고문을 당할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믿을 상당한 근거로서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의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북한의 고문 관행에 대한 혐의와 우려를 고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지난 10월 초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 가족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극도로 걱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강제북송 피해자 가족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 피해자 가족은 자신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여동생이 북한으로 송환돼 국가안전보호비에 구금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살먼 보호관은 이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과 모든 국가가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칙은 국제, 인권, 난민, 인도주의, 관습법에 따라 필수적인 보호를 형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고문과 강제실종 절대 금지, 자의적 구금 금지, 공정한 재판 보장 등 북한으로 송환되는 모든 주민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를 즉각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북한 정부는 살먼 보호관 등 유엔 인권기구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관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지난달 24일 개최한 살먼 특별보고관의 보고회에서 불법 입국자는 난민이 아니며 그들은 중국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출입국 관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계속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5일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중국을 명시하지 않은 채 회원국들의 유엔난민협약과 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이행 의무에 따라 탈북민들에 대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엔인권기구 관계자는 17일 VOA에 중국의 답변서 영문 번역본을 곧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자세한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장관들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타이완 정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안정이 한반도 번영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지난 12일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실은 17일 최근 미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 강조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3국 장관들은 국방 및 안보 협력의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영내 안보 현안과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도전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또한 3국 장관들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무력이나 강압을 통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 국방장관들이 언급한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영내 안보, 타이완 해협 문제 해결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영내 공통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취하는 모든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미국, 일본, 한국 등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를 함께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한일 3국 국방장관들은 지난 12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에서 대면 및 화상 참여 방식으로 회담을 갖고 북한과 타이완 문제를 비롯한 영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3국의 노력과 함께 타이완 해협에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을 겨냥해 국제질서 존중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다음 날 이어진 제55차 미한 안보협의회 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영내 안보 환경을 위협하는 북한의 지속적 불안정 행위와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 discuss continued destabilizing actions by the DPRK that threaten our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as well as
이와 관련해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정책을 비난하면서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는 기존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장유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지난달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 군사 외교안보 포럼 샹산 포럼에서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면서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타이완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곳곳에서 지정학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난기류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 단둥 세관 야적장에서 최근 화물 트럭과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육로를 통한 북중 무역이 재개된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조중호위교 인근 중국 측 세관 야적장에서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플래닛랩스가 17일 이곳을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야적장 중심부 남쪽 부분을 채우고 있는 약 50m 길이의 대형 물체가 보입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물체의 종류를 알 수 없지만 과거 이곳에 화물트럭 여러 대가 정차하거나 많은 양의 컨테이너가 쌓일 때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곳에선 약 열흘 전인 지난 7일에도 약 30m의 연두색 물체가 식별됐습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가로 15m, 세로 25m의 사각형 물체가 야적장 한 켠을 채웠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물체가 무엇인지는 식별 불가능하지만 최근까지 이 야적장이 텅 비어있던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변화입니다. 가로 100m, 세로 60에서 80m 넓이의 세관 야적장은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이전까지만 해도 신의주 항발 컨테이너 트럭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차단하면서 사실상 차량을 찾아보기 힘든 한산한 모습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약 20일 사이 세 차례나 트럭 혹은 화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되면서 북한과 중국이 제한적으로나마 육로를 통한 무역을 재개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연합뉴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단둥과 신의주 간 화물 트럭 운행이 재개됐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2020년 1월 국경 전면 봉쇄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운행 재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위성사진에서 실제로 양국 간 화물 트럭 운행 재개로 해석될 만한 움직임이 포착된 점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북중 간 육로 무역이 재개된 것이라면 과거 북중 무역의 상당 부분이 국경지대 육로로 이뤄진 만큼 앞으로 양국 간 물동량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헬로우 서울이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86년 11월 20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기를 판매한 사실을 공식 시인합니다. 1년 반 전 레이건 정부는 레바논 내 친이란 과격 무장단체에 납치된 미국인 인질 석방 주선을 대가로 고성능 미사일을 판매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란은 미국의 무기 수출 금지국으로 묶여 있었고 인질 석방을 위해 테러범들과 흥정하지 않는다는 미국 외교의 대원칙을 깬 동시에 반군에 대한 군수 지원을 금지한 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대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킵니다. 무기 판매 스캔들은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에드윈 미즈 미 법무장관의 폭로로 더욱 가열됩니다. 미즈는 레이건 행정부가 무기 판매 수익금을 니카라과의 반정부군인 콘트라 반군에 지원했다고 폭로했던 것입니다. 미 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와 합동청문회를 통해 진상 파악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 11월 조사위원회는 무기 수익금을 콘트라 반군 지원에 전용했다는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합니다. 1910년 11월 20일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82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28년 러시아의 한 명문 백작 가문에서 태어난 톨스토이는 대학에서 법을 전공하던 중 대학 교육에 실망해 학업을 중단하고 농촌 계몽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계몽 활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톨스토이는 군에 입대했고 이때 소설 유년 시절을 발표하면서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대 때 러시아 문학의 3대 걸작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대작 전쟁과 평화를 집필합니다.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입을 중심으로 러시아 사회를 그려낸 전쟁과 평화는 러시아와 유럽 문학계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후 톨스토이는 안나 까레리나와 부활을 포함한 수많은 작품을 집필합니다. 말년에 톨스토이주의라는 사상을 체계화하면서 모든 세속적인 것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던 톨스토이. 톨스토이는 하지만 1910년 11월 20일 82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